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동행하는 자의 필수는 서로의 마음을 잘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쫓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쫓는,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여러 부분에서 실패자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우리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우리는 실패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가릴 때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럴까요?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내 마음, 내 생각대로 하겠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게 되다 보면 하나님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5절에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 슬퍼서 잠자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제자들이 슬퍼했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체포되기 직전에 많은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굉장히 많은 공간을 예수님이 마지막 저녁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 저녁의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했던 것과 함께 또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 고별사처럼 아주 길게 제자들에게 설교했었던 그 내용이 17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들을 하시면서 그리고 그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 라고 말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돌을 던질 만큼 거리된 자리에서 예수님이 기도했다 그랬어요. 돌을 던질 만큼이라는 의미는 그렇게 멀지 않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봤겠죠? 그 소리도 어느 정도 들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슬퍼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를 야단칠 때가 있잖아요. 저는 자녀를 야단치면 자녀가 야단을 듣고 막 울 때 아 얘가 이제 이유치는구나 반성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게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이유쳐서 우는 경우도 있지만 억울해서 울기도 하고요. 섭섭해서 울기도 하고요. 자기 뜻을 몰라주니까 울 때가 더 많았어요. 아 슬픔이라는 게 이게 다 나랑 같은 마음이 아니구나. 제자들의 슬픔이 예수님과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동의해서 슬펐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마음과 달라서 갈등하면서 슬펐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꾸 고난을 이야기했어요. 죽음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너네들 가운데 배반자가 나올 거, 나를 팔자가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내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죽는데 자꾸 고난 속에 죽는데 그것도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자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 앞에 두고 곤고한 가운데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흘려가며 기도하는 모습의 의미를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십자가의 무게를 생각하고 예수님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무게를 그 지기 위해서 그 힘든 모습을 생각하며 제자들이 함께 슬퍼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해봅니다. 자기들의 죄 때문에 저희들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를 제자들이 알았다면 십자가의 무게는커녕 예수님의 그 가는 길을 도와주기는커녕 누가 크냐라고 싸웠던 자기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아 이게 아니구나라고 슬퍼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랬다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슬퍼서 잠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들은 동역자가 되었겠지만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그들은 슬퍼서 자기에 지쳐서 그냥 자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 주님께서 왜 저러시는지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잠을 자야 될 이유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이 매우 고달팠어요. 따라다니는 행적들이 힘들었겠죠. 또 늦은 밤이었단 말이에요. 내일 사역도 준비해야 돼서 그들이 자야 될 이유는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땀을 흘리며 핏방울처럼 흘리며 기도하는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냥 잤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많이 있죠. 우리도 바빠요. 우리도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처리해야 될 일도 많고요. 마음도 분주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기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 마음이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제자들처럼 얼마 안 하고 그냥 졸리고 힘들고 포기하고 기도해야 될 시간보다 기도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훨씬 더 많은 거죠. 주님의 마음에 동의하고 그 슬픔을 같이 했다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위하여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기도의 동역자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 기도의 실패자로 오히려 잠자는 자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나는 왜 기도를 못할까요?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제자의 모습이 또 하나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서 있었던 자리는 배신의 자리였어요.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한 무리를 이끌고 예수님 앞에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죠. 그 무리들은 5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 그리고 장로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나왔습니다. 그들과 사인을 마쳤어요. 내가 가서 손에 입 맞추는 자가 바로 너희가 잡아야 될 예수다라고 사인을 하고 나왔죠.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를 그 종교 지도자에게 예수님을 팔면 예수님이 그동안 했던 모든 행적을 통해서 볼 때 그의 능력을 발휘해서 이스라엘을 비로소 해방시킬 거다라고 생각하고 팔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이 가룟 유다가 돈을 사랑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은 20에 팔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몰랐어요. 주님의 뜻을 모르다 보니까 자기 임의로 생각하죠. 자기 임의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결론 내린 곳은 배반의 자리였어요. 어쩌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행동이 하나님 나라를 오히려 회방하는 자의 주님의 뜻을 모르니까 배반한 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주님의 뜻을 모르면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오늘 주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가룟 유다 말고 베드로 행동도 보게 돼요. 베드로 행동은 어때요? 제가 거기다가 엉뚱한 충성이라는 말을 썼는데 엉뚱한 충성을 하게 되죠. 49절에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앞에 큰 무리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 하니까 우리가 칼로 치리까? 라고 한 어떤 제자가 물어보니까 베드로는 성질이 급하죠. 그냥 달려갑니다. 그래서 칼로 말골기를 자릅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행동은 굉장히 인간적이고 자기의 스승, 선생을 보호하려는 멋진 모습일 수 있어요. 의리가 있는 자고 충성스러운 모습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취했었던 엉뚱한 충성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몰랐어요.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 이외에 그 많은 제자들이 했던 행동들이 비록 선한 마음에서 발동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구속사를 회방하는 일이 됐어요.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요즘에 출애굽기 하고 계시죠?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40세가 돼가지고 이제 비로소 자기의 민족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리라. 사도행전 7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했어요.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나서면 저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구원할 거라고 깨닫고 도와줄 줄 알았어요. 근데 어땠어요? 안 도와주죠. 도망갑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구속사를 이루려고 했어요. 주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때로 그것이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를 가나 기도처서가 있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고비고비 때마다 기도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 그가 자주 찾아서 가서 기도했던 곳이 바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가롯 유다가 예수님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고 왔죠. 늘 거기 가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어디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 앞에 좀 배워야 돼요. 나에게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십니까? 저는 24시간 늘 기도해요. 그거 말고요. 늘 기도는 다 한다 그래요. 늘 기도도 하세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세요. 그러나 좀 정해놓고 한번 하세요. 여러분이 구별된 장소를 좀 가지세요.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세요.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습관이 오래되면 습관 자체가 목적이 될 때가 있어요. 또 그러면 안 되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기도가 습관이 목적이 되면 나 오늘 한 시간 기도했어가 한 시간 이루는 게 목적이 돼버리죠. 습관이요, 습관에서 멈추면 안 되고요. 그 습관이 일종의 시스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습관이 목적이 아니라 그 습관을 통해서 무언가 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기도는 왜 해요?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를 습관을 따라서 내가 한 시간, 두 시간 한 것이 만족이 아니라 내가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돼요. 주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깨닫기 위함이에요. 알아가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순종하기 위함이죠. 예수님께서 또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 42절에 나와요. 어떤 본이죠? 자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굴복시키시는 그의 모습이 나와요. 잘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어려워하죠. 예수님도 자신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흔적이 나와요. 예수님의 사명이 컸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앞에 닥쳐오는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큰가를 알았어요. 그 시련이 얼마나 큰가를 알았어요.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공포가 있었을 거예요. 그 아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그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인간적인 고통, 인간적인 슬픔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픔과 슬픔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 잔을 내게서 치울 수만 있다면 치워주세요 라는 자기의 마음, 자기의 슬픔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자기의 감정을 고백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반발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이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적으로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지만 인간적인 자기의 소망은 하나님의 뜻과 맞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기도예요. 자기 소신을 따라서 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 뜻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하셨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뜻을 굽히는 것, 우리의 뜻을 포기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 근데 순종하기 쉬울 때가 있고 순종이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순종의 위기가 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순종하려면 아버지 뜻에 굴복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에 굴복하다 보면 어떨 때는 신체적으로, 어떨 때는 정서적으로, 어떨 때는 재정적으로 대가를 치를 때가 있어요. 그 대가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안에 이런 기도를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게 요구하시는 일을 저는 하기 싫습니다. 그 대가 전 치르기 싫습니다. 아마 이렇게 저항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요? 예수님도 지금 그러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은 예수님이 그 마음을 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그 갈등을 이겨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 대가가 크면 클수록 갈등은 커지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 뜻을 이루쫓기보다는 내 뜻을 더 하나님이 지지해 주길 바라는 기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배워야 될 모습은 바로 그 모습이에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43절부터 44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간절히 기도했다 나와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응답하세요?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주심으로 응답하세요. 43절에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말하는 대신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세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 힘든가를 표현해주는 단어예요. 죽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도우십니다. 천사를 통해 도우십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수종두는 사건이 나오죠. 마태복음 4장 11절입니다. 내가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이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돕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 보게 돼요. 그럼 천사가 나타난 목적이 뭐예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그 길을, 그 고난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갈 수 있도록. 또 하나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걸 돕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죠.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처절한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얼마나 그 기도가 간절했으면 땀방울을 그렇게 흘리겠어요.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어떤 감정적인 갈등, 고뇌, 그 아픔, 슬픔 굉장히 많이 녹여있는 걸 보게 돼요. 주님은 그러나 그 마음이 크면 클수록 더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기도합니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마음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중간중간 살면서 고민되고 힘들면 오늘 주님의 모습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고난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겁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놀라운 뜻들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쫓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실패의 자리에 갈 수 있어요. 우리가 구속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구속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제자들은 그 구속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실패했고,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기도 동역자가 아니라 실패자로, 낙오자로 잠자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고 베드로는 엉뚱한 충성을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 결국 이러한 길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알고 쫓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 시험이 뭐예요? 결국 시험이라는 게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게 시험이죠.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 주님의 뜻을 모르면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그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따라야 될 예수님의 보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거예요. 단 얼마가 됐든지 간에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뜻에 철저히 순종하려 했던 예수님의 모습. 순종 어렵죠. 그러나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내 뜻이 더 강해질수록, 강하면 강해질수록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순종의 자리에, 그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도우신다고요. 여러분을 승리하도록 도우실 겁니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순간부터 이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모르며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고, 때때로 내 감정, 내 상황이 주님의 뜻을 멀리하게 될 때에도 순종의 자리에서 결코 떠나지 않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천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도왔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겨내게 하소서. 주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쫓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